12장 성령의 초성하심.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창세기 2장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이 어떻게 야곱을 통제하고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며 그리스도를 그의 안에 조성하고 야곱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성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해야 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고 우리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다루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령의 조각하심과 만드심과 성령의 조성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곧 날줄과 씨줄이 교차되어 하나로 짜여지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성은 곧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조성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성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는 것보다 더 진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은 기초이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대신 사시는 것이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시는 목적은 성령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분배되는 것을 알게 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조성함은 마치 술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성령의 단체적인 역사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거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하심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징계와 시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시련 중에서 나온 것이요, 징계의 조각함에서 나온 것이요, 각종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병을 치료하셨을 때 그는 끊임없이 그에 대해 간증합니다. 사실 그는 간증한 것이 아니라 한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본래 그 병이 재발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게 되었고 자연히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자연히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그런 간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성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되심은 기초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성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다루시는 목적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평안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야곱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안에 조성시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의 성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말년이 전과 다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미 그의 안에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맺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미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몸에서 맺은 열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뜻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우리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한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에서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살아 나타내게 됩니다.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룸.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천연적인 생명은 항상 앞장서는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고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만졌을 때 그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약해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의 안에 조성되게 하여 사람들이 그를 접할 때 그가 새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어느 단계까지 이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고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배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배운 것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어디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흡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룬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라고 하시는 지점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보석의 완성.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세 곳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은 창세기 2장으로 거기서는 금과 보석을 언급합니다. 또 한 곳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위에 건축될 금과 은과 보석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 곳은 계시록 21장으로 거기서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성벽의 기초석과 정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금과 은만이 아니라 또한 보석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금은 하나님, 곧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금입니다. 은은 구속, 곧 아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다 은입니다. 보석은 무엇입니까? 보석은 금이나 은처럼 한 가지 요소로 되어 있지 않고 몇 가지 요소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보석이 불로 태워져 화학적 변화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조각하고 다듬은 보석만이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은 사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 몸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조각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소화되고 흡수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보석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금과 보석이 있으나 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시도록 하셨음을 표명합니다. 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소화와 흡수와 형상을 이룸을 통하여 보석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금과 보석이 있을 뿐 모든 은은 사라지고 다 보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보석을 얻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로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표명합니다. 열매는 먹고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소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과 거룩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릇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그릇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 곧 모든 것은 다만 누리고 얻는 것이며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달려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신다는 것과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조성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의 그릇이 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